in every cell.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대림 1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여수 문수동 분당 이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드러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올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확신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은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의 삶은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써 그 안에서 확신을 찾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제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고 배우며 확신에 찬 믿음의 삶으로 꾸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으로 주님의 초대를 받았고 이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하느님 앞에 나서는 때일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는 그렇게 투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의 초대에 응답했고 열렬히 따르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결국 도망갔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바랐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체험을 통해서는 그분 편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에 세상 모든 곳으로 주님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면 결국 다시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하신 분에게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게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평화를 맛보게 해줍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한 백인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청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신분제도가 엄격하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아도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랑을 가르치시는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무런 차별이 없는 평등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삶에서 실천하고 있었기에 더군다나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려는 백인 대장의 모습을 보셨으니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백인 대장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 믿음을 실천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이에게 그가 바라는 바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우리도 매 미사 때마다 백인 대장의 신앙 고백을 따라 말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어떠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체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신다면 분명 우리는 나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그 신앙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수 문수동 분당 이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이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요리 김경하신부입니다. 우리말의 하느님은 하늘님을 줄여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저 멀리 있는 천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끝은 모르지만 오늘 저와 하늘의 시작을 정해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그 시작점은 바로 제 머리 위, 여러분 각자의 머리 위부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머리 위에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 없이 어디에나 다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를 무소부재하신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세연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가위로 오려버리고 싶은 기분 나쁜 대화의 시작. 사전 연락 없이 늦게 도착해서 앉자마자 자기 불만만 이야기하더니 내가 이야기할 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품을 내리 몇 번을 해대면서 지루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짓는다. 마음 같아선 내 시간도 당신만큼 아까우니 이 시간 환불해달라고 외치고 나오고 싶지만 그 감정을 꼭 참고 애써 태어난 척 대화를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온다. 그날의 대화를 복기해보면 그 사람은 나와의 대화를 위해 단 1%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인사말을 떠올려보고 만났을 때 듬뿍 상대를 반기고 그날 상대의 감정 상태와 컨디션을 파악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귀를 열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전달할 말을 미리 정리해서 내 언어로 표현하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이다. 만일 누군가와의 대화가 별 노력도 없이 그냥 너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여겨진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헌신하고 있거나 오늘을 위해 과거에 그 사람과 내가 쌓아온 노력의 시간들 덕분에 오늘 이 대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흥겹게 느껴지는 것일 테다. 그냥 주어지는 좋은 대화는 없다. 좋은 대화는 노력의 산물이다.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윗머리와 뒷머리의 기준. 아침에 일어나 눌린 머리를 만지다 보면 늘 뒤통수에 있는 가르마가 문제를 일으킨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야 손으로 대충 방향을 잡으면 그만이지만 윗머리에서 뒷머리로 이어지는 어딘가쯤 사라지는 경계를 나누는 일은 늘 쉽지가 않다. 경계를 찾아 분리한 후 뜨거나 가라앉은 부분들을 비교해가며 모양을 맞춰야 한다. 경계를 나누는 일, 나도 모르는 사이 한데 섞여 모호해지는 것들을 천천히 구별해가며 선을 긋는 일.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구분할 수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다. 많은 문제는 익숙해진 어느 순간 구분할 수 없어진 것들에서 시작되곤 했다. 며칠을 집중한 채 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항상 놓치는 것들이 생겼다. 사람 관계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밀리는 일과 쌓이는 작업량들, 그것의 경계를 나누고 유지하는 것에는 상당한 집중이 필요했다.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지키며 사는 일은 매일 아침이면 흐트러진 뒷머리를 정리하는 일만큼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모호해지는 것들, 잊지 말아야 하는 것과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아침마다 쉽사리 뒤섞였다. 덩어리째로 던져진 빨랫감 같은 생각을 나누어야 했다. 반복되는 하루는 늘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 어쩌면 우리 사이의 문제는 대부분 기준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 일어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소서, 오 이마소서, 엠마누엘이시여, 영어 텍스트로 노래합니다.
요리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주십시오. DynaSpeak.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튀르키예 방문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30일 이스탄불에 있는 정교회 아르메니아 사도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사도 대성당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아르메니아인들이 역사 전반에 걸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감한 기독교적 간증을 했다는 것에 감사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이스탄불의 가톨릭교회 성령 대성당에서도 튀르키예는 오늘날에도 아르메니아인, 시리아인, 칼데아인 등 동방 정교를 따르는 공동체와 라틴 전례를 따르는 공동체가 있다며 이 나라에는 이주민과 난민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취약계층을 섬길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레오 14세의 아르메니아 관련 발언이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 사건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수의 역사가는 1915년에서 1923년 당시 튀르키예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인과 다른 소수민족을 학살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약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튀르키예는 1915년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쟁 중 벌어진 쌍방 충돌의 결과라며 학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아르메니아인 규모도 30만 명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34개국에 불과합니다. 2015년 레오 14세의 전임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메니아를 방문해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로 여겨지는 첫 번째 비극은 아르메니인들에게 닥쳤다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주재 바티칸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한 한 국방 전문가는 정부의 국방 예산 사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더 이상 급변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로이 연구소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샘 로게비는 방송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국방 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진 가장 큰 전략적 강점은 거리라며 이는 어떤 잠재적 적국도 태평양을 넘어 군사력을 투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대형 전통 군함이나 전차, 대전차 헬기보다는 영공과 해양을 방어할 수 있는 항공기 격추나 함정 잠수함 경멸 능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로게비는 특히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적대국이 태평양섬 국가들의 군사기지를 구축할 경우 이러한 거리의 이점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공립병원 의사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가 12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건인력 부족과 헬스엔젯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됩니다. RNZ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명의 전문의가 보유한 연차 휴가 가치는 총 650만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몇몇은 각각 60만 달러가 넘는 연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누적된 연차가 헬스엔젯의 큰 재정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 사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거액의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의 노조는 이러한 과도한 연차가 수년에 걸쳐 쌓인 것으로 보이며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사들이 휴가를 제때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의사들은 크리스마스 휴가조차 배정받지 못해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헬스엔젯은 지역별로 다른 옛 보건위원회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전체 연차 데이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디지털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가 침입 외래종인 아시아 황다리 말벌의 정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오클랜드 글렌필드 지역에서 20여 마리의 여왕벌과 여러 개의 작은 벌집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에서 단 하나의 벌집이 최대 500마리의 여왕벌을 생산하고 1제곱킬로미터당 12개 이상의 벌집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확인된 개체는 실제 존재하는 개체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벌이 퍼질 경우 먹이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꿀벌 개체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30에서 80%의 벌통이 파괴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위험해 쏘일 경우 극심한 통증과 급격한 부기, 심하면 치명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MPI는 지상 수색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 연구들은 벌집이 해마다 수십 킬로미터씩 확산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들은 더 넓은 탐지 범위와 추가 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외에서 성공적인 박멸 사례가 있는 만큼 뉴질랜드도 신속하게 감시 강화, 시민 신고 확대, 벌집 제거 작업에 나선다면 충분히 근절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당이 주말 오클랜드에서 연례 총회를 열었습니다. ASB 워터프론트 극장은 당원들로 가득 찼고 행사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분위기만 보면 노동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큰 패배를 겪었던 정당이라는 점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립박수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환호와 함성이 나왔으며 행사 중간에는 대형 디스코볼이 등장하는 등 활기찬 연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총선까지는 약 1년이 남았지만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가 약혼자 토니 그레이스와 함께 무대에 오른 모습은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된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정책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이번 행사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상당수 당원들은 자본이득세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민당을 앞서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당은 현 연립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국민당 정부가 한 임기 만에 교체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힙킨스는 2년 전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유권자들에게 다시 총리직을 맡길 것을 호소하며 정치적 재도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2023년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당이 새로운 집중력과 새로운 인물들을 확보했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당은 일부 지역에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웰링턴 베이스에는 경제학자 크레이그 레니, 판가레이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 게리 파인더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케이리 맥어나울티는 내년에 여러 주목할 만한 후보들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은 일요일 오클랜드 회의에서 지역 의사들의 개원 및 병원 인수를 돕기 위한 가정의 대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이 정책이 재정난과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1차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고 기업형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병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병원 설립 및 인수 비용의 최대 90% 내에서 50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기업 소유 병원은 제외되며 자가 운영 병원에 한해 연간 50건의 대출이 제공됩니다. 특히 GP가 부족하거나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우선 대상입니다. 초기 2년은 무이자이며 이후 연 3%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상환 기간은 10년입니다. 시행 시기 및 이 제도는 2027년 7월 1일부터 팬데믹 당시 도입된 소기업 현금 흐름 대출 제도를 활용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웨스트팩 은행의 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에 대한 요약입니다. 웨스트팩 대출 규정 위반으로 역대 최대 벌금 웨스트팩 뉴질랜드가 대출 책임 규정을 위반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3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신용계약 및 소비자금융법에 따라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적 처벌입니다. 위반 내용 및 원인 상업위원회는 웨스트팩이 시스템과 규정 준수 절차에 적절히 투자하지 않아 고객에게 법적으로 필수적인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된 금리 할인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시스템이 예견 가능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진신고 및 피해구제 이번 위반은 웨스트팩의 자진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규정 준수 허점을 보완했으며 영향을 받은 약 11,400명의 대출자와 3,000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총 267만 달러를 보상하는 등 구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서풍이 불다 밤에는 약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요즘에 저의 이 목 상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사도의한 신부님 감기 빨리 나으시고 편안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빠른 케어를 기도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또 한 분께서는 한동안 길을 걸을 때 불편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불편한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하느님의 말씀에 그 사랑의 눈을 돌리고 마음을 쓰다 보니 조금씩 제 안에 있는 그 악습에서 조금 떨어지게 된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의도했던 것들을 짚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계속 놓이게 되는 그 악습에 집중하다 보면 아,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런 결론도 내리게 됩니다. 모습만 바꿔가지고 계속해서 마치 잡초처럼 내 마음을 점점 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빨리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자비로운 시선이 전제된 그 믿음, 신뢰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아주 미묘하게 다를 수 있는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이니 나의 악습에 대해서 난 손 놓고 있겠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성실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내 악습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는 괜찮다,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자비로운 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과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는 완전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괴롭히다가 그 힘이 또 다른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내 자신을 위해서 힘을 조금 덜 쓰더라도 주의를 하느님께 집중하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악습을 마주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더 쉽게 빠르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그 악습을 바라보는 마음의 전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실 안 되죠.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그 침묵이라고 하는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그 선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시간을 따로 내시지 못한다면 정기적으로 드리는 미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리를 조금씩 조금씩 넓힐 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은 약간 연관된 주제이기도 한데, 소개해드린 글과 연관된 주제이기도 한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이가 이런 아픈 현실에 놓여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 함께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너무 무겁게 이 성찰거리를 보지 마시고 좀 마음을 가볍게 하셔서 저와 함께 이 중독에 대한 우리 성찰을 시편 46장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성찰거리를 시편 46장을 통해서 하고자 결심한 이유는 이 피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중독을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것을 통해서 성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편 46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먼저 이 중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면 우리 모두는 중독돼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독돼 있는 분야가 나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느냐 방해하지 않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내가 의도한 것을 이루도록 뭔가 이끌어져 간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부르기보다 뭐 노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몰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단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면에서는 건강을 해치거나 사회적인 관계를 해치거나 아니면 그가 영위하는 일상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지속하지 못하도록 이끄는 부분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중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중독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마음을 가볍게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부터 오늘의 성찰거리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 무언가에 그것의 종인 것처럼 매달리는 게 중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여기고 계속해서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중독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우리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담배라던가 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중독돼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지만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발전하게 하는 거리로 중독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큰 맥락 안에서의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속되어 있는 무엇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 아니면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급여, 돈이라던가 뭐 아니면 사람들, 관계에 집중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내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드러내서 증명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중독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종과 같이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중독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중독을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까? 중독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아니고 최대한 판단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독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좀 뒤로 미루고 그것 자체만을 좀 바라보면 제일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뭘까요? 저는 엄청난 몰입과 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중독되지 않으면 그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바치면서 온전히 몰입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이 정도로 몰입해서 힘을 쏟는 것은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예가 떠오르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그 운동장을 달린다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잠을 헤치면서 늦게까지 뭐 핸드폰을 본다던가 아니면 분명히 돈이 모자라지가 않는데 계속해서 돈을 모은다던가 하는 나의 목적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돈을 모은다던가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중독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독 안에서는 큰 힘, 갈망의 엄청난 크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독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본다면 중독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큰 힘이자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찰이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독이 좋은 것입니다 라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독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죠. 우리의 삶의 건강함을 위해서 좋은 중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중독이 무엇이냐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중독을 말씀드렸던 큰 힘, 몰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힘을 나를 성숙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나쁜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중독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시간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제 스스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성찰로 삼아서 말씀드렸던 큰 힘, 몰입하게 하는 큰 갈망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부터 그 힘을 되돌려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무언가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부터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것을 배척하기보다 좋은 방향으로 되돌려 근본적인 변화를 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되어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온전히 일치가 돼서 일체화돼서 이러한 간단한 생각으로 사고의 전환으로 뭔가를 이뤄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또 다른 것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근데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시편 46장은 꽤나 자주 그러한 몰입에서부터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건데 사막의 교부 때부터 시편의 구절들, 성경의 구절들을 자신이 마주하는 여러 사념들 앞에서 자신이 마주하는 악습이라던가 여러 가지 떼어내고 싶은 죄로부터 마치 대항하듯이 방패로 삼듯이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되뇌이면서 아니면 일상 중에 머릿속에 계속해서 붙잡고 가면서 교부들은 대항해 왔거든요. 그것을 안티레티코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왔어요. 시편이 특히 그렇게 잘 사용이 되어 왔죠.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러한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하는 46장의 한 구절을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정을 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땐 공동체의 힘을 통해 출발해야 된다는 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독에 대해서 저의 예를 하나 가볍게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선택하신, 선곡하신 이 노래 자체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미 다 노래로 나온 것 같아요. 하느님의 자비와 피신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중독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꽤나 자주 부정성에 중독되거든요. 습관처럼 튀어나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조금만 자극이 되면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제 안에 자리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튀어나와서 한탄하게 되고 한숨 쉬게 되고 제 자신을 재단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지속될 때에 느껴지는 기분은 결론은 뻔하거든요. 무력함입니다.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파괴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과는 관련 없이 아 모든 것이 다 글렀어 라는 그런 생각들이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생각의 끝에 그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은 결론 내려지기 정말 어렵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판단의 끝은 부정적인 결론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되었다. 이러한 중독이 꽤나 자주 저한테 큰 힘을 발휘한다. 그것을 제가 종처럼 종속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정적인 부분, 부정성입니다. 그럴 때 아, 내가 종속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 다행히도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셔서 기도를 통해 그러한 제 자신으로부터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힘을 제 안에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선택하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관점과 판단들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자기 연민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내 스스로 맞다고 여기는 것도 있고 편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성에 갇혀 있으면 내 탓을 하기보다 상대방 탓을 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안도감도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자신을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 결코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의 믿음에도 전혀 합치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봐야 결코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손에 들 수 없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신부인데 그것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으로부터 살짝 떨어져서 제 안에 자리한 또 제가 하는 습관과 같은 중독되어 있는 그 부정성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보게 돼요. 그렇게 제 자신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그 힘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고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책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 사상가들의 이야기 또 제가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 제가 공동체를 끊임없이 넓혀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삶이 저에게 제 안에 자리한 중독과 같은 부정성에 반대하는 힘이 돼줍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것에 갇혀있지 않고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어라는 의식적인 선택이 그것으로부터 중독되어 있는 부정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뭐 부끄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제가 하느님을 믿고 있고 제 자신의 약함, 나약함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처럼 저에게 들려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는 제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는 부정보단 하느님을 희망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또 저의 중독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의 어떤 쓰러짐을 볼 때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여러분들의 선택에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일부러 꺼냈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무언가 쓰러지고 있을 때 중독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헤매고 있을 때 너무나 힘들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조차도 함께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돕기를 바란다면 내가 쓰러져서는 안 되죠. 나는 여전히 사랑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를 받아줄 인내가 더 커져야 되고 기다림이 더 커져야 합니다. 사랑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처럼 좀 봐야 되겠죠. 내가 어찌하지 못한다. 하느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보는 나의 조급함에 중독되지 않으려 한다. 하느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나는 언제든 그를 껴안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보면서 기쁘게 남아있겠다라는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때에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나의 부정성에, 그를 바라보는 나의 비관에 쓰러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46장의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힘을 주기에, 어디에 우리가 몰입하기에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성에 갇히지 않는지, 내가 몰입하고 있는 이 큰 힘인 이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하는지 시편 46장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저의 해석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와 힘이 되시어 어려울 때마다 늘 도우셨기에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와 힘이 되시어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되시어 라는 말이 사실 원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신처와 힘으로, 그리고 어려울 때의 도움으로 크게 드러나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이러한 번역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피신처와 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신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늘 도우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도 우리의 피신처가 되시고 힘이 되셨다라고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피신처와 힘이 되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 도우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보자면, 특히 중독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찰거리와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힘이, 우리의 몰입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목적지로 삼을 때에 우리는 힘들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느님만이 우리의 큰 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쉴 수 있는 피신처이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는 분은 하느님뿐이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고, 그 노래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독이라고 하는 화두 안에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자각할 수 있는, 잠깐 멈출 수 있는 거리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으로 빠져든다 해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인의 노래에 통해서 중독의 상황을 좀 중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인은 이 자연재해를 가지고 시인의 곤란함을 표현합니다. 고대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들 중에 하나였던 자연재해, 지진이 특히 그러하죠. 그리고 산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뭘까요? 해일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죠. 태풍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고대인들이 겪을 수 있는 큰 사건, 힘든 사건은 뭐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안들을 토대로 하느님의 보호와 피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여기에서 뭐 배경이 되고 있지 않지만요. 다시 3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독을 바라본다면, 하느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굳은 피신처, 도움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땅이 뒤흔들리는 지진이 와도, 그리고 산들이 바닷속으로 빠지는 태풍과 해일이 와도 든든한 바위 위에 지어진 집처럼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 태풍과 해일을 피해 만들어진 피신처처럼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4절은 계속해서 자연재해의 표상이 이어집니다. 바닷물이 우지지며 소용돌이치고 그 위력에 산들이 떤다 해도 라고 또 다른 그 두려움의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그 해일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의 보호와 반대되는 것들로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뭐 유딧기 16장 15절에 정확하게 비슷한 예시가 등장하고 있어요.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엾이 여기십니다 라고 유딧기 16장은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연이 엄청난 혼돈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전제로 시인은 하느님의 보호와 도움을 드러냅니다. 그 중독이라고 하는 우리의 성찰거리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 안에 움직이는 그 엄청난 중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 힘, 그 몰입감을 이 자연현상과 빗대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죠. 태풍 앞에서 그리고 지진 앞에서 우리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일전에 일본에 잠깐 며칠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여진을 저는 느꼈었거든요. 근데 살면서 단 한 번도 땅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매대에 놓인 그 상품들이 흔들리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주 미세한 여진이 있구나. 거기서부터 야 이렇게 현기증이 살짝 나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제 자신이 얼마나 한 인간으로서 먼지와 같은지를 느꼈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연재해, 거대한 자연재해 상황과 맞닿아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의도로, 보잘것없는 의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서 아니면 사람들과 좀 어울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게 아니면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여서 이런 식으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에 매이게 하는 그 힘이 거대해지고 그 매이게 하는 그 힘이 물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로 나의 선택도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어떤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질병의 영역으로 분명히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이전의 상황이라고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심스러운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다룰 때 그 중독이라는 화두에 놓인 사람들을 좀 비난하거나 탓하는 쪽으로 좀 흘러갈까봐 제가 걱정스럽거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자연재해 상황과 관련지어서 다시 중독을 말씀드리면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자연재해적 상황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 힘, 때로는 나를 파괴하기도 하는 그 힘,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지 못하게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이 바로 중독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우리가 매여있는 무언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고 끝인 것이냐? 아니죠. 시인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제공하시는 피신처와 힘, 그 도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중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힘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의 피신처와 힘이 되시고 어려울 때마다 늘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해야 하죠. 어쩌면 이렇게 시편 46장의 시인이 3절,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근본적인 어떤 성서의 배경은 뭐 창조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께서는 무질서함을 질서 지어주시면서 창조를 해내셨다라고 창세기는 전하거든요. 뭐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 그 질서가 깃들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서적 맥락 안에서 시편 46장의 시인이 전제하고 있는 하느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지어주시는 하느님 피신처와 그리고 도움으로 힘이라는 이름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이라는 그 생각이 여기에 깔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시편 5절 이하부터 함께 보시죠. 46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시의 두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살짝 목소리가 바뀝니다. 자연재해, 거대한 자연재해 상황 앞에 서 있는 두려움에 떨던 시인이 어느새 5절부터는 마치 예루살렘 성읍에 다다른 것처럼 즐겁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강이 있어 그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이러한 찬미는 하느님께서 동틀녘에 구해주시네라고 하는 6절의 내용을 통해 시간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건만 지배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시간 전체를 조율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엿보게 합니다. 5절에 강에 대한 표상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는 물이 나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강은 어떤 강일까요?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창조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배경, 질서 지어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전제가 창세기 2장 10절에 언급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하기 힘들죠. 여하튼 이 5절의 강은 강의 그 줄기들은 시편의 46장의 시인이 창세기의 창조설화를 좀 전제한 표현이거나 아니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근동의 많은 설화들이 그러하듯 신적 근원을 가진 어떤 강들을 표현하는 거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라는 것은 일상과 분리된 하느님께만 유보된 공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현대인 우리들은 높아도 하느님께 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지만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느님이라는 생각을 높다라는 장소적인 배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표상이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겠죠. 뭐 그러면 그들은 미개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봐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러한 생각을 하죠. 하늘 끝까지 가면 우리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늘에 대한 근원적인 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겠죠. 11절과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나는 민족들 위에 드높이 있노라. 세상 위에 드높이 있노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야곱의 하느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네라고 시인은 자신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성찰거리 앞에서 화두 앞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몰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상자이시고 그분께 우리의 몰입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질병의 차원으로 넘어가신 인계점을 넘어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함께 치료를 위해서 애쓰기도 해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의학적으로만 해결될 수도 저는 없다고 봐요.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몰입이 우리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진정한 그 중독에서 엿볼 수 있는 큰 힘이 하느님께로 정향되는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사랑하게 하는 큰 뗄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중독이라는 것을 화두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고 더 행복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47편 지휘자에게 코라의 자손들 시편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민족들을 우리 밑에 결의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키셨네. 우리에게 골라주셨네. 우리 상속의 땅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을 셀라. 하느님께서 환호 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하느님께서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가를 불러라 하느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문민족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백성이 되어 모여온다 세상의 방패들이 하느님의 것이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어라. 48편 노래 시편 코라의 자손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누리의 기쁨이요 북녘의 맨끝 시온산은 대왕님의 도읍이라네 하느님께서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성체로 드러내신다 보라 임금들이 모여와 함께 들이쳤다 그들은 보자마자 질겁하고 깜짝 놀라 허둥대며 달아났다 거기에서 전율이 그들을 덮쳤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부수는 새바람처럼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보았네 만군의 주님의 도성에서 우리 하느님의 도성에서 하느님께서 이를 영원히 굳히셨네 셀라 하느님 저희가 당신 궁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합니다. 하느님, 당신 이름처럼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세상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당신의 오른손이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의 심판으로 시원산은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은 기뻐 뛰게 하소서.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며 그 탑들을 세워보아라. 장차 올 세대에게 일러줄 수 있도록 그 성루를 살피고 그 궁궐들을 돌아다녀 보아라. 이분께서 하느님이시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알뭇.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노동당이 주말 오클랜드에서 연례 총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망자가 1,0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을 둘러싸고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입점 수수료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현지 시간 30일 튀르키예 방문 마지막 날 이스탄불의 아르메니아 사도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교황은 이번 방문을 통해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아르메니아인들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앞서 이스탄불 성령 대성당 강론에서도 아르메니아인, 시리아인, 칼데아인 등 동방 전례 공동체와 라틴 전례 공동체가 튀르키예 내에 공존하고 있다며 많은 이주민과 난민을 돌보는데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그의 발언이 1915년에서 1923년 오스만 제국 시기 약 15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을 언급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를 1915년 사건으로 부르며 학살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제노사이드를 공식 인정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입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전 교황 역시 아르메니아 학살을 20세기 첫 제노사이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레바논으로 이동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이 주말 오클랜드에서 연례 총회를 열었습니다. ASB 워터프론트 극장은 당원들로 가득 찼고 행사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분위기만 보면 노동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큰 패배를 겪었던 정당이라는 점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립박수가 여러 차례 이어졌고 환호와 함성이 나왔으며 행사 중간에는 대형 디스코볼이 등장하는 등 활기찬 연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총선까지는 약 1년이 남았지만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가 약혼자 토니 그레이스와 함께 무대에 오른 모습은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된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금 정책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이번 행사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상당수 당원들은 자본이득세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노동당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민당을 앞서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당은 현 연립정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힙킨스 대표는 국민당 정부가 한 임기 만에 교체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힙킨스는 2년 전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유권자들에게 다시 총리직을 맡길 것을 호소하며 정치적 재도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2023년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당이 새로운 집중력과 새로운 인물들을 확보했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웰링턴 베이스에서는 경제학자 크레이그 레니, 팡가레이에서는 응급의학 전문의 게리 파인더가 후보로 나섰습니다. 케어리 맥어나울티는 내년에 여러 주목할 만한 후보들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은 심각한 가족주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주치 GP 대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의사들이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병원의 지분을 인수할 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동당은 GP병원 매입 비용의 최대 90%, 최대 50만 달러까지 대출을 제공하며 초기 2년간 무이자를 적용한 뒤 연 3% 이자율로 총 10년 동안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기업 소유가 아닌 지역 기반의 소유자 운영 방식 병원에만 해당되며 매년 최대 50건의 대출이 승인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GP병원이 없거나 예약이 마감된 지역사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노동당은 향후 10년 내 은퇴 예정인 GP가 많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병원 인수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독립적 수가 결정 기구를 도입하여 GP 수가를 현실화하고 투자 부동산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신설해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연간 3회 GP 무료 방문을 제공하는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공립병원 의사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가 12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건인력 부족과 헬스 엔젯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됩니다. 아렌젯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명의 전문의가 보유한 연차 휴가 가치는 총 650만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몇몇은 각각 60만 달러가 넘는 연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누적된 연차가 헬스 엔젯의 큰 재정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의사들에게 사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해 거액의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문의 노조는 이런 과도한 연차가 수년에 걸쳐 쌓인 것으로 보이며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의사들이 휴가를 제때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헬스 엔젯은 지역별로 다른 옛 보건위원회 시스템 통합되지 않아 전체 연차 데이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디지털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케아의 뉴질랜드 첫 매장이 오는 2025년 12월 4일 오클랜드 실비아파크에서 문을 열면서 개점 당일을 포함한 초기 몇 주 동안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교통국과 NZTA 와카코타이는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동 시간을 넉넉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 모델링 결과 마운트 웰링턴 고속도로 진출로에서는 최악의 경우 40분 이상의 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케아 주차장 진입에도 최대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변 도로인 마운트 웰링턴 하이웨이에서도 최대 40분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당국은 개점 이후 상당 기간 대규모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호체계 실시간 관리와 우회 조치 등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구매 목적이 아니라면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 이동은 가능하면 출퇴근 시간을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중 출퇴근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OCR을 2.25%로 인하하고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문가들은 대출 전략을 재고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매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ANZ은 주택대출금리가 바닥에 근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6개월 금리가 가장 저렴할 수 있으나 향후 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경우 18개월에서 3년 사이의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안전성의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쿼럴의 데이비드 커닝햄은 여전히 대출자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최저금리를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코어로직의 켈빈 데이비스는 2021년 저점 당시 장기 고정을 선택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지금이 장기 고정금리를 검토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웨스트팩 은행의 대출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에 대한 요약입니다. 웨스트팩 대출 규정 위반으로 역대 최대 벌금 웨스트팩 뉴질랜드가 대출 책임 규정을 위반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36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신용계약 및 소비자 금융법에 따라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적 처벌입니다. 위반 내용 및 원인상호위원회는 웨스트팩이 시스템과 규정 준수 절차에 적절히 투자하지 않아 고객에게 법적으로 필수적인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된 금리 할인을 누락하는 등의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은행의 시스템이 예견 가능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위반은 웨스트팩의 자진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은 규정 준수 허점을 보완했으며 영향을 받은 약 11,400명의 대출자와 3,000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총 267만 달러를 보상하는 등 구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가 침해 외래종인 아시아 황다리 말벌의 정착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오클랜드 글렌필드 지역에서 20마리의 여왕벌과 여러 개의 작은 벌집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에서 단 하나의 벌집이 최대 500마리의 여왕벌을 생산하고 1제곱킬로미터당 12개 이상의 벌집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확인된 개체는 실제 존재하는 개체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벌이 퍼질 경우 먹이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꿀벌 개체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럽에서는 30에서 80%의 벌통이 파괴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위험해 쏘일 경우 극심한 통증과 급격한 붓기, 심하면 치명적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MPI는 지상 수색을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 연구들은 벌집이 해마다 수십 킬로미터씩 확산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들은 더 넓은 탐지 범위와 추가 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성공적인 박멸 사례가 있는 만큼 뉴질랜드도 신속하게 감시 강화, 시민 신고 확대, 벌집 제거 작업에 나선다면 충분히 근절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뉴질랜드의 재정 담당 기자 수잔 에드먼즈가 영국으로 영구 이주한 딸의 키위세이버 처리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의 퇴직 및 주택 구매 저축 제도입니다. 딸이 뉴질랜드를 영구히 떠난 지 1년이 지나면 키위세이버에 가입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가능한 금액은 본인의 기여금, 고용주 기여금, 초기에 받았던 $1,000 킥스타트 금액, 그리고 펀드 운용 수익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뉴질랜드 정부 기여금은 인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년 정부가 제공했던 최대 $521 보조금으로 이는 뉴질랜드 거주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영국에서 첫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키위세이버 잔액을 첫 주택 인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내 첫 주택 구입에만 적용됩니다. 영국에서의 주택 구매를 위해 키위세이버를 사용하려면 영구 이주 후 인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키위세이버 운용사에 연락하여 영구 해외 이주를 이유로 자금 인출을 신청해야 됩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한 한 국방 전문가는 정부의 국방 예산 사용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더 이상 급변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로이 연구소 국제안보 프로그램 책임자인 샘 로게비는 방송에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국방 정책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가진 가장 큰 전략적 강점은 거리라며 이는 어떠한 잠재적 적국도 태평양을 넘어 군사력을 투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대형 전통 군함이나 전차, 대전차 헬기보다는 영공과 해양을 방어할 수 있는 항공기 격추나 함정, 잠수함 경멸 능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로게비는 특히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적대국이 태평양섬 국가들의 군사기지를 구축할 경우 이러한 거리의 이점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도네시아와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망자가 1천 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30일 현지 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관리청은 최근 폭우가 내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 3개 주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이날까지 442명이 숨지고 40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30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100명 가까이 추가됐습니다. 이날 현재 부상자 수는 6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 수마트라주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고 서 수마트라주와 아체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세 개 주에서 29만 7천 명이 홍수로 집을 잃었고 이들 중 일부는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특히 서 수마트라주 아감 지역 세 개 마을에서는 80명이 매몰돼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일부 도로와 다리가 끊긴 아체주에서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중장비를 투입하지 못해 구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군인과 경찰관들이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삽이나 곡괭이로 잔해를 파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마트라섬 일부 주민은 음식과 물을 훔치기 위해 상점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일부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수도 자카르타에서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플랑드르 출신 화가 테페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이 30일 현지 시간 프랑스의 한 경매에서 수수료를 포함해 약 300만 유로, 약 5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일간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르사이의 오스나 경매장에서 루벤스가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290만 유로에 낙찰됐습니다. 이 작품은 루벤스가 1613년 그린 것으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가 지난해 9월 파리 6구에 있는 한 저택의 매각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아카데미 화가 윌리안 부그로의 후손들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중 그의 작업실 저택에서 이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프랑스에 들어왔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루벤스 연구기관을 통해 진품 인정을 받은 뒤 이날 경매에 출품됐습니다. 작품을 발견한 오스나 경매사의 대표 장 피에르 오스나는 앞서 르파리 지행의 바로크 회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루벤스가 전성기에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벤스의 작품은 경매에 나올 때마다 수백만 유로에 거래됩니다. 지난 2023년 1월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는 루벤스의 1609년 작인 실로 메에게 바쳐진 세르자 요한의 머리가 무려 2700만 달러, 약 39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열릴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발레르 잘루르즈스 장군이 현재 자국이 처한 내우 외환 국면에 입을 열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부패, 권력 독점 논란에 휘말린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종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을 지낸 잘루르즈니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29일 현지 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실린 푸틴을 물리치고 더 나은 우크라이나를 건설하는 법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전쟁 의도와 우크라이나가 나아갈 길을 설명하고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루즈니 대사는 러시아의 정치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국가 지위 폐기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에 대해 이해는 우리의 국가 지위 보존 전략을 세우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격전지인 도네츠크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정치적 목표가 우크라이나를 자국에 복속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크라이나 국민은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장기적인 전쟁 중시라는 선택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내 이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을 둘러싸고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입점 수수료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 3,4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2차 피해를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에서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내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털린 셈입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싸이월드 네이트의 정보 유출 사고 약 3,500만 명과 맞먹고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사고 약 2,324만 명의 규모를 넘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해킹이 아닌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쿠팡의 내부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에서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정보조사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중국 국적의 쿠팡 직원 소행으로 알려졌으며 이 직원은 이미 쿠팡에서 나와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수사의 영역이고 경찰과 정부기관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사안이 너무 크고 강제력이나 공권력도 필요해서 정부기관과 협력해 결론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쿠팡의 대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쿠팡은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고 공지한 다음 날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피해 내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정보가 유출됐음을 알리는 공지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된 뒤 5개월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2원 5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0원 9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4원 1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서풍이 불다 밤에는 약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으나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브론스베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2025 안내입니다. 오후 2시부터 피닉스 플라자는 라이브 밴드,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크리스마스 인기 상품들을 활기를 띕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돌아다니는 엔터테인먼트의 매력에 푹 빠질 것이고 오후 3시부터는 예술 및 공예 마켓에서 아름다운 지역 특산품과 간식을 판매하여 크리스마스 선물 목록에 완벽한 아이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포닉스 플라자 53 글리드 로드 브란스베이에서 있습니다. 호익 산타 퍼레이드 2025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동부에서 가장 크고 사랑받는 행사 72회 하윅 산타 퍼레이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마법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며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흥미진진한 해가 될 것입니다. 12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하윅 빌리지 피크턴 스트리트 하윅에서 있습니다. 데본포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데본포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잊지 못할 무료 주말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축제의 즐거움, 공동체 정신,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마법으로 가득 찬 이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윈저 리저브 데본포트에서 12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에서 3시까지 산타 퍼레이드와 퍼레이드가 끝나면 활기 넘치는 시장과 축제 분위기의 시상식, 그리고 흥미진진한 인터랙티브한 성탄 이야기를 포함한 무대 공연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안내입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